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0면 어간에 있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기원전 약 606년쯤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아마 귀족 출신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그 훼파된 때에는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쯤 되지만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와서 귀인들을 잡아가고 그 포로들을 많이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약 70년간을 바벨론의 궁전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죠.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바에 의하면 이 다니엘은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모두가 포로로 잡혀와 있거나 흩어지거나 했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언약 백성에게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이 하반부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는 에피소드 중심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이 매우 비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들이나 또 다니엘이 이렇게 보게 되었던 나중에 보는 7장에서 보는 어떤 짐승의 환상들 이 여러 이 환상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예견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뭐 로마 시대와 그 이후 시대까지 이어지는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보았던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했던 한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31절입니다. 이때는 이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는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회개망측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뜻을 알고 싶었는데 이 꿈을 알려줄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던 중에 이제 방을 내부치죠.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런데 해석하지 못하는 자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이렇게 내고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밀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좀 읽으시거나 들으신 분들은 이 꿈의 내용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꿈속에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봤는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이런 그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온데 간 곳이 없게 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36절과 45절의 36절부터 45절의 내용에 의하면 이 그 우상에 있는 그 각각의 이 부분들은 다른 왕조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왕이 꿈에서 봤던 그 우상 신상의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39절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왕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슴은 은의 모습으로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마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않지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매우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의 네 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 제국을 나눠 가지게 되고 그것도 영원히 가지 않고 다시 로마가 일어나서 그 모든 제국들을 통합하지요. 이 꿈의 내용들은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 지금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고대 서아시아와 팔레스타인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호령하며 그곳을 이렇게 다스리는 왕으로 좀 무소부재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며 당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당신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 1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손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술을 먹다가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잔치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술을 그냥 마시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는 4절에 보면 그 술을 마시면서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집기에 술을 부어 따라 마시면서 그들이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갑자기 이들이 흥에 취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더니 왕 뒤에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치인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왕은 넓적다리가 그 녹는 듯할 정도로 그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 글씨를 알아맞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다니엘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이 이 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예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떼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그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리자 그는 짐승과도 같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총명이 회복되어지죠. 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당신은 알면서도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려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이것은 이제 아마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람어로는 메네라고 하는 말은 숫자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벨사사라, 네가 지금 이 전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너의 말 한마디면 모든 세계가 재편되며 너의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며 너의 말 하나에 정말 사람들이 죽고 살리고 민족들이 일어서고 무너뜨리는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너희 시대는 끝났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더니 너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눌 것이다. 베레스. 분할할 것이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가 될 것이다. 이 무서운 명령을, 이 무서운 해석을, 신탁을 바로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준 것이죠. 자, 그러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루아침에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벨사살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바로 6장은 이제 그 메대와 이 바사,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7장은 다시 이전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이 벽에서 이 손에 이렇게 손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쓴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둘째는 곰 같은 모습인데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포악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6절을 보면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등에 새 날개가 있었지요. 그리고 7번째 분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보기에도 그 이전 짐승들에 비해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뿔이 10개나 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어떠한 제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짐승의 형상으로 보여주어서 바로 다니엘과 그의 후손들이 겪게 될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맹수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맹수의 강한 턱에 의하여 우리의 뼈가 오그러지겠죠. 맹수의 강한 그 발톱에 의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양떼들이 모두 핥힘을 당하게 되고 상함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이 일들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정한 때를 지나, 우리가 어떤 일정한 때를 지나 70년이 지나 우리가 포로 생활을 귀환을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평안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포로 시대를 견뎠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훨씬 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도 너희의 환난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맹수 같은, 바벨론은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맹수들이 일어나 너희의 삶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보았을 때 이 다니엘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니엘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9절입니다.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에서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때 갑자기 다니엘이 눈을 들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왕좌에 앉아 계시느니. 왕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좌에 앉아있는 벨사살 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페르시아의 왕좌에 앉아있는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연합군의 그 그리스 제국의 왕좌에 앉아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들은 정해진 때와 정해진 기한 안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기한 안에 넘어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정해진 때와 기한을 넘어서 그 기한을 넘어 영원무궁이 일하시는 왕이 계시는데 영원무궁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환상을 또 하나 보지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아마 구약적인 맥락에서 고난받는 성도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성도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주께서 세우셔서 주의 보좌 우편에 세우시며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적인 맥락에서 이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실마리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약의 전체 역사가 그 수천 년의 역사가 다양한 사람들을 담고 있고 다양한 시대를 담고 있고 다양한 어떤 환경들, 다양한 민족들을 담고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종결하게 되는 어떤 한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는 균등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지점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재편되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성경의 시공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을 통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재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계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달리 흐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 의하면 그 중력이 다른 그 행성에 이제 가게 되면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흘러서 다른 시간을 이렇게 서로 시간이 어떤 데서는 빨리 가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을 다르게 경험할 수 이렇게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중력이 그 질량에 비례하는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른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세계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육체로 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 문학적인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는 것이지요. 그분이 끌어당기는 그 강력한 중력은 너무나 강하여서 그것은 시간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공간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 인류의 시간은 재편되는 것이지요. 자, 다니엘이 문득 보게 됩니다. 다니엘만 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았지요. 히브리서에는 그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뛰어난 결의와 뛰어난 의지를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인가를 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다니엘이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대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서 그 시대의 왕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패권 국가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 주된 문화의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만나는 경험을 할 때에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한 내용, 어떤 한 확신, 어떤 한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셨던 한 민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민족,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프로젝트가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와도 해결되지 않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된 본성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마는 그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 죄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 죄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와 현실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을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세력들을 뚫고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를 연합시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하게 서 있게 되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다니엘서는 환상의 형태로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로 이제 가보시면 드디어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 강력한 패권을 휘두르게 되는, 행사하게 되는 시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대적인 개념으로 1분 1초라고 하는 개념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17세기 이전만 해도 그 분이 나와 있는 시계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1분 1초가 이렇게 흘러간 시간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그 시간 인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구약에는 많은 시간들이 나오지요. 많은 시대들이 나오지요. 다윗 왕 몇 년 때에, 솔로몬 왕 몇 년 때에, 히스기야 왕 몇 년 때에 한 국가의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 그 국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지요. 므낫세 왕 몇 년 때에.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1년이든 그 시대는 영원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개별한 국가의 시간은 전체 제국의 시간에 통합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몇 년째,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 몇 년째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은 그렇게 제국의 시간 속에 편입이 되어 제국의 시대 속에, 제국이 주는, 바벨론 제국이 주는 어떤 형편과 어떤 문화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는 어떠한 때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희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은 오히려 전쟁과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포로 생활 돌아간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세 일의 동안 1회는 7일이니까요. 3, 7회 20일. 21일 동안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다가 하나님이 21일 만에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그 분을 그가 볼 때에 한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고 하는, 이건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다니엘서는 마치 다니엘이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한 분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나 사람 같지 않은 능력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았을 때 7절에 의하면 오직 다니엘만 보고 주변의 사람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마치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놓여졌을 때에 겪게 되는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잠,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아담을 잠재우셨던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일이 있게 되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아마 그래서 이 말은 아마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옆에 서 있었던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분이 천사인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어떤 예표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형상으로 지금 사자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 같고 이 세계의 권력자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무릎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일으키시는 그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응답을 줍니까?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기도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내가 그 말씀을 들고 내 앞에 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지체가 됐을까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나오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마치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할리우드 영화나 옛날 그 세대주의자들이 썼던 어떤 종말에 관한 어떤 소설이나 책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전화로 왔는데 그것을 막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세력은 아마 인간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천사를 가로막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한 제국이나 어떤 한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어떤 한 지역이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든지 지역의 영들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지역의 영들을 이렇게 무찔러 주신다라고 하는 식의 잘못된 개념의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잘못된 개념의 영적 전투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근거 구절로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요. 죄의 장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때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은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로도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듣지 못하게 하는 깨달지 못하게 하는 문화와 문명과 어떤 시대 분위기와 시대 정신과 어떤 그 시대의 흐름들이 장벽을 형성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뚫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뚫으리라. 내 것을 뚫고 내 천사들을 보내서 나의 백성들을 내가 내 말씀 앞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맞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먼저 11장 1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다리오 사람, 메대 사람 다리오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로 벨사살 왕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그러니 이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불연속, 이 바벨론에게서 바벨론의 왕에게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제국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메대 제국이 일어나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불현듯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 그 시대의 그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가 되죠. 불현듯 헬라의 제국이 일어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죠. 이 모든 불연속 뒤에는 이 모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세계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누가 일으켰는가? 누가 도왔는가? 내가 그를 강하게 했다.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강하게 했는가? 내가 그를 강하게 하였다. 고레스 왕을 누가 세웠는가? 내가 그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때가 지나면 그의 군대를 내가 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헬라의 군주들을 내가 맞서 싸울 것이다. 비록 이 세계의 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 세계의 정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바벨론의 시대야, 지금은 페르시아의 시대야, 지금은 그리스의 시대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여 뚫는 나의 시대,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이 바로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 갔다 온 후에도 성전을 지은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가 일어나 페르시아보다 훨씬 악랄하게 굴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을 만큼 그들 모두를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시대를 넘어서시며 그 모든 시간을 통합하시는 은혜의 중력으로 모두를 감싸 안아 하나님 안에 끌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의 언약 백성들 안에 여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희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푸틴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오바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고 시진핑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이 세계의 주권자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여갈 것인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시대에도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희는 이 세상은 포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지금 너희에게 이 세상은 이 시대가 상실의 시대라고 말한다. 허무의 시대라고 말한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한다. 어떤 소망을 가지기 힘든 시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논 적이 없으며 나는 공간과 시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창조했으며 너희 모두를 너희 모두의 시간을 역전시키고 되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사망의 시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좌절의 시간,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허무와 절망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예전에 인공위성이 있기 전에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시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 시간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축구 월드컵 중계 같은 것을 뭐 브라질 같은 데서 하면 우리나라는 밤인데 거기는 낮이죠. 미국도 낮이겠군요. 미국은 낮이고 뭐 유럽은 낮일까요? 뭐 밤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각각 시간이 다르지만 인공위성에서 중계해주는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같은 시간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경험을 하지요. 축구 결승이라고 하는 독일과 어디가 했죠? 지난번에 브라질이 했었나요? 예, 훌륭하십니다. 5대 0으로 졌나 7대 0으로 졌나 그랬죠? 7대 1인가요? 아주 뭐 이렇게 지식에 충만하신 영만 형제님이셨어요. 우리가 각각 다른 시간 속에 있지만 TV 시청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한 시대 한 시간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모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한 몸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어떤 한 동일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개인은 다른 연령, 뭐 다른 시간, 다른 처지, 다른 환경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담의 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임하게 되는 그 모든 교회의 일원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시간 속에 바로 주님의 시대 속에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5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 속에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명예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시대를 사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시대를 사는 명예와 영광으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감수해 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끊임없이 실패할 뿐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묶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묶고 있고 오늘날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성도들을 묶고 계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대를 사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